예,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함께 모이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마음에 간직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7복의 첫 번째 복, 우리 모두는 이 복을 누리는 자이고 그 복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이 복된 선언이 우리 장례 예배 때마다 선언되는데 일곱 가지 복들을 우리 하나씩 찾아가며 정말 이 땅에서의 복된 삶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1년 동안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헌신하지 마시고 금요 저녁을 시간을 떼어놓으셔서 이 저녁 시간을 저희가 1년 내내 정말 기도의 시간으로 헌신의 시간으로 우리가 해놓은다면 여러분 아주 영성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계시록은 두 가지의 장르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묵시, 아파칼립스라고 하는 묵시, 암묵적이고 상징적인 그림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많이 볼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대조하면서 그 말씀의 진위를 이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장르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컨텍스트가 있었어요. 그 일곱 교회들이 처했던 구체적인 어려움이 이 서신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처했는가를 그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 더 깊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강의 안에 드린 대로 1세기 초대교회가 직면한 다섯 가지 도전들, 여러분 이걸 배워야 하는 이유는 모양은 좀 세련됐을지 몰라도, 모양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이 핍박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도전은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습니다. AD 90년에 도미티아누스의 그 황제가 내가 즉위하는 동안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극심한 이 불의 박해가 쏟아졌다. 문헌에 그렇게 써 있는데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교회는 처음 박해를 경험했던 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는 3대 박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30년 유대인을 통한 박해, 스데반 순교, AD 64년 로마 황제를 통한 박해, 열한 사도가 모두 다 순교합니다. 그때 64년에 그 언저리에서 세 번째가 AD 90년 도미티안 박해, 이 세 가지 성경의 박해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박해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됩니다. 불과 25년 전에 네로 황제로부터 극심한 방해가 있어가지고 박해가 있어서 여러분 크리스찬을 다 축출해서 잡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막 부인을 시키는 거예요. 부인을 안 한다 싶으면 자녀를 잡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양의 가죽을 벗겨서 양의 가죽을 똘똘 묶어놨습니다. 콜로세움에 풀어놨어요. 들깨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이 순교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1세기 초대교회 그 교회사 문헌들을 보면 경건한 어머니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잠시 고난이 지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감옥에서 그런 기도문이 있죠. 사람을 잡아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밤새 나무 송진을 밤새 바르고 굳히고 한 이후로 낮에 한나절 동안 하고 밤에 그를 꼬챙이에 달아서 그 그를 태워가지고 로마 시대가 낮같이 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발가벗겨가지고 극장에 로마 그리스 신화 극장에 연극하게 했고 그걸 엔터테인으로 즐겼던 사람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 시련의 본질은 몸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몸의 고통이 아니라 이 시련의 본질은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믿음의 시련.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시나?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시는 건가?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진짜인가? 이러한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믿음의 시련을 불과 25년 전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곧 끝나겠지, 이거 지나갈 거야 하면서 어찌어찌 역사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AD 90년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모르고 맞으면은 뭐 어떤 기대라도 있지. 불과 25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또 불같은 박해는 너무나도 실제, 너무나도 살아있는 실제로 교회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30년 전이네요. 제가 여러분 그 유명한 성수대교 붕괴될 때에 제가 그 버스, 그 성수대교로 가는 버스에 제가 타고 있었잖아요.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그 아침에.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라디오로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뭐 버스 기사 아저씨가 제일 놀랐겠죠. 뭐 어쨌든 그런 이유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강다리 건널 때마다 이 다리 건강한가? 이거 안 무너지는 거 아니야? 덜컹덜컹 할 때마다. 불과 25년 전에 불같은 박해를 경험한 교회가 또 한 번의 이 박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거대한 실제였죠. 두 번째 요인은 유대인들의 저주와 비방과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든지, 얼마나 조롱을 하든지, 얼마나 밀고를 하든지, 성경에 있어서 첫 번째 순교의 시작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로마 제국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내들인, 우리가 다 형제라 그랬고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같은 뿌리를 섬기고 있는 그 형제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비난과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차라리 저기 그냥 뭐 잘 모르는 그냥 뭐 빈라덴으로부터 그냥 고난 받으면 뭐 그렇게 밉지는 않지요. 너무 가까웠던 한 형제들로 받은 고난과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아픈지. 유대교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인은 모두 정죄당합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모든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17개의 기도문, 17개의 유대 기도문을 만들어 회당 전체에 암기시켰어요. 이 17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번째가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은 속히 멸망케 하옵소서. 이것이 12번째 기도로 회당 전체에 알게 하였죠. 기독교인이 있는 곳마다 정죄하였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도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얼마나 고통과 핍박이 있었는지. 세 번째 어려움은 경제적 궁핍함이었습니다. 당시 두아디아 지방에는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들지 않고서는 그 시장에서 그 무역 트레이드인을 할 수가 없는, 그 조합을 가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길드라는 두아지라 지방에는 지금도 터키에 있죠. 그 트림나스라는 신전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가서 트림나스 신전에서 그 제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 조합의 어떤 정신무장의 하나됨의 어떤 정신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 신전에 가서 제의를 드림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 안 가기 시작하고 또 뭐 이래저래 빠지기 시작하면 너 왜 안 가? 너 혹시 크리스찬 아니야? 여러분 그 의심을 받으며 당시 1세기 크리스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신앙 고백을 요구받는 크리스찬들로 살아갔습니다. 경제적 궁핍함에서 오는 고통이 있었죠. 네 번째는 외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개척된 지 4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처음 마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헌신, 처음 눈물, 처음 예배, 그 감격들을 다 잃기 시작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나중에 다룰 것인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 저 자신부터 각종 우상 숭배들이 교묘히 들어왔고 가만히 들어온 마음들, 거짓 선지자들, 여러 분파 등이 있었는데 나는 누구 당이다, 나는 이 당이다, 저 당이다 해서 여러 교회는 사본운열로 나눠지기 시작하고 거짓 교리들로 병들기 시작하고 첫 마음은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 텐데 내 쪽으로 병들어가고 있었던 교회. 다섯 번째는 여러분 신앙의 타협이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나는 유대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회당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 유대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성을 보장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행전 보면 12장에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처형시키죠. 순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 지독한 유대인들, 그 피의 역사,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썼습니다. 간단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입니다 라는 그 경계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차이예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은 최고의 랍비, 최고의 선생, 정말 최고의 영도자, 우리가 닮고 따르고 배워가야 할 정말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십니다. 최고의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 믿는데 굳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완전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여호와를 믿는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그 작은 차이인데 그 고백으로 타협하며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까? 라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위 개종, 또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중심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됩니다. 이 모든 환난의 끝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신앙 고백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까?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정말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드릴 만큼 정말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이신가? 트림나스 가운데 다 할 때 뭐 몸은 절하더라도 아유 마음만은 순결하면 되지, 마음만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육체적인 고백까지 이건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여러 모양으로 타협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너질 때부터 교회는 허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종이 한 장과 같은 두려움에도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하게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흔들리고 어려운 교회에게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교회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따른다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다섯 가지 명확한 신앙 고백을 1장에 기록하여 교회에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전반부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이 구절에 원래 자기 성경책에 이렇게 형광펜을 좀 쳐놓으시면 좋은데, 왜 좋으냐면 이 구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같은 위격으로 동일한 영광으로 언급되어 있는 성경에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고시 시험 볼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성경 구절을 쓰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쓰는 사람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신 분이고,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쓰신 분은 이제 거의 이제 박사 준비한 뭐 그 정도니까 여러분 이거 잘 해놓으십시오. 확인해 보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 오시고 장차 오실 이가 나중에 8절 보면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 1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야, 일곱 영이 뭐지? 야, 일곱 영. 야, 일곱 영이 뭐나?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경험과 계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일곱 영이 무엇인지 찾아갈 것이에요. 그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잘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일곱, 여러분 이 일곱이 언급되기 전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느니라. 이것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다음 말씀이에요. 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이 일곱 영은 온 세계를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시다라고 스가랴서에서 고백하고 있죠.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이시다. 완전한 영. 여기서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그 앞에 1장 5절에 끝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사도 요한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장차 다시 오실 하나님과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일곱 영의 성령 하나님, 그 앞에 임금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유명한 선생님이나 멋진 선지자가 아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우리가 성육신을 다했던 것처럼 face to face with God,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주하다라는 건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동일한 동격으로 위격으로 계셨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 본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1장 5절 보시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 이 배경이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 알지? 그들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순교, 가장 먼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했듯이 죽임당한 모든 자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계시록에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째 사망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첫째 사망을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증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이 땅의 육체의 장막을 다 벗은 이후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구나 맞이해야 될 임종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임종 때에 저는 임종 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대부분 의식이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의식이 또렷할 때 말씀드릴게요.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깐 눈을 감고 눈을 다시 떴을 때는 여러분은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잠깐일 것이에요. 눈을 감고 잠깐 눈을 감았다 떴을 때,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의 품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 멋진 묘사 아닙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여러분은 깨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영원히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신앙이 약해지면서부터는 우리는 이 세상 삶에 집중하게 되고, 이 세큘러리즘, 지금 이 정부로부터 어떤 환란과 핍박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실제 하는 핍박은 세속 아닙니까? 무슬림은 크리스찬으로 무너지는 것 같지 않고 무슬림들은 다 세속주의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다 누구나 이 세속주의, 세큘러리즘은 다른 말로 하면 나우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만 중요한 삶, 나우니즘, 지금만 사는 삶. 이 땅에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의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혹독한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된다 하시오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셨도다. 너희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말씀.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모든 인간들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도미티안이죠. 도미티안은 로마가 영원히 다스릴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그 황제의 권력으로 도미티안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교회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정권을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아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유다의 사자로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주의 다스림 가운데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이 세상.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고난 중에 있는가? 그러니까 6장까지 가려면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이제 6장 언저리 가 있겠죠, 여러분. 늘 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그때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6장까지 가는 게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큼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상황이 감당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해하는 것만큼, 설득되는 것만큼, 보여지는 것만큼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자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한 경배.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구하신 합당한 경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계시록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들과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이해됨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너희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려라,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여기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판토크라토, 헬라어로 판토크라토,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판토크라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익숙해서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10번 나옵니다. 10번 중에 한 번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9번이 같은 책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곳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주가 통치하시도다. 교회는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능의 정의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가능성도 조건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전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전능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유능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유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다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떠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도다. 오늘 누가 믿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경배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교회로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되십니다. 1장 5절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디서 이 죄사함의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무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책임감으로 약속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십자가에 그의 삶을 먼저 드림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다. 옛날에 찬양 가운데 막 해방되었네, 이 찬양 있잖아요. 해방되었네,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쁩니까?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이 죄악의 옥새에 철컹철컹 감겨있던 우리, 이 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을 누리는 죄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는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구름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 중에 올라가신 것처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약속하신 주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마지막 외친 아닙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이 땅의 성도들. 여러분 지금 일곱 인의 내용을 보시면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지금이 언제인가? 여섯 번째 인이 다 떼어졌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어 심판이 이미 명해졌습니다. 이제 이 불같은 심판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명해졌어요. 이제 심판의 불같은 바람, 모두를 소멸시킬 것 같은 불같은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께서 천사 네 명을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천사 네 명을 동서남북 가장 끝곳에 보내서 너희는 잠시 동안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라고 명했어요. 이미 심판은 명해진 겁니다. 이 네 개의 심판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데 붙들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어떤 것도 아직 해하지 마라라는 이 스탠바이 상태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은 명해졌고 그 불의 심판을 그 천사들이 붙들고 있을 때 지금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의 백성을 다 부를 때까지 잠시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마라라는 선언, 그것이 계시록 6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음의 사도로 부르시고 동참케 하시고 이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전쟁의 소리, 기근의 소리, 재앙의 소리가 가득하겠지만 세상은 결코 전쟁이나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 사명을 교회에 맡기시고 한량없는 복을 쏟아부어주시며 너희는 이 일에 충성하라.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 교회들로 부름받은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바통이 넘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시는 분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거 따르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흔들리던 교회, 그 환난의 교회를 든든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위로의 서신, 소망의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가 명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하며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으로요 다시 한번 합숙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깨우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는 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끝을 알면 이 고난은 터널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 너의 고난의 처음과 끝이 내 손에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든지 미래, 현재, 과거 그 순서대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 나 하나님은 전에도 있으셨고 장차 다시 오실 리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교회에 이렇게 담대하도록, 과거에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거의 하나님, 예전의 하나님이 내가 손에 키를 들고 장차 다시 오시리라, 모든 임금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교회는 다시 소망을 꿈꾸기 시작했고 복음에 헌신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역사가 AD 90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헌신자들이 이 말씀에 자기 삶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이 복음의 행진이 여기까지 이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좋은 성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자이며 모든 임금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속량하기 위하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다 해방시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아 그리스도를 높일 때 여러분의 영적 침체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승리하여 넉넉히 이기는 주의 종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합당한 경배,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합당한 찬송을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